룻기 1장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마 고통이란 말이겠죠. 쓰다. 1장은 비극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보통 비극으로 시작해서 희극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묘미는 늘 잘 되는 게 있지 않아요. 드라마의 묘미는 위기가 있고 긴장이 있고 엇갈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난관을 극복해가는 것이 드라마의 묘미죠. 하나님의 드라마가 그렇게 쓰여지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스토리를 좋아하세요. 이 룻기의 스토리는 비극으로 시작하죠. 근데 그 비극 속에서 아주 놀랍게 룻이라는 여인이 거룩한 선택을 하는 거죠.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물론 그 속에는 정결함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여 따로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을 따로 선택하셨고 룻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룻이 선택한 길은 결국 믿음의 길이죠. 나오미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드라마의 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거죠.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죠. 반복이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반복이 되면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2장 2절에 보시면 2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며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은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근데 반복이 돼요. 은혜라는 단어가 10절에도 보시면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둘러보시나이까 하니.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13절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은혜라는 단어. 참 궁금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은혜를 알았을까? 모압 여자인데 어떻게 은혜를 알았을까? 20절도 보시면 한 번 더 나오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다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거룩한 은혜가 지금 룻이란 여인의 삶 가운데 지금 임하는 그런 역사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제 생애 전체 속에서 제가 깨달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혜를 사실은 나누는 거예요. 잘 귀 기울여 들으면 어떤 보석 같은 것들을 찾아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 인생에 살 수가 없죠.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구하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두 번째 구하는 게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하여 가더라. 인생에서 지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귀해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저를 늘 지혜를 구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부어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예. 지혜는 분별력이잖아요. 지혜가 있어야지 선택을 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만 가지고 안 돼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능력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뭘까? 네.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지혜 중에 지혜는 원천에 머무는 능력이다. 원천. 원천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물에는 근원이 있죠. 그래서 물을 구하지 말고 샘을 구하라는 거죠.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모든 곳의 근원이 중요한 거죠. 출발점.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장에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여러분 이 장 4절을 보세요. 4절. 보아스가 자기의 하인들에게 복을 이렇게 빌어주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이다 하니라. 가장 좋은 복을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빌어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복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면 형통하거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 없으면 못 살아요.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곳에 항상 번성과 형통과 번영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우리 민족은 복을 좋아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중요한데 19절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께부터 오죠. 근데 우리는 복의 통로가 돼서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우리에게 또 돌아오죠. 그래서 룻기 2장은 지금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제가 이삭을 주러 가겠습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2장 1절에 가면 이제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성급하리만큼 룻기를 기록한 인물이 사람이 2장 1절에 무슨 성급하리만큼 한 인물을 등장시키죠. 사실은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니고 룻도 아니에요. 사실은 2장 1절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는 인물이 사실은 룻기의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거의 닮았어요. 기업무르자란 말은 친족 구속자란 말이에요. 친족 구속자. 구속자예요, 구속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인물 중 하나가 보아스죠. 보아스가 누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보아스란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뜻이죠. 보통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런 두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죠. 하나는 야긴이죠.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힘이 있는 거죠. 그 안에 힘이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 안에 힘이 있다. 보아스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나중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대요.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가나안 여자예요. 기생 라합인데 원래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정말 훌륭한 인물인 거죠. 남자 가운데 이렇게 멋있고 훌륭한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남자지만 대단한 남자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보아스가 누구냐고 말할 때 엘리멜렉이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친족이란 말이 중요한 단어예요. 나중에 제가 오늘 밤하고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또 하나 유력자다. 유력자란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하면 그런 부자였어요. 근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나이가 좀 들었어요. 나이가 꽤 들었어요. 상당히 들었어요. 근데 어쩐 연구인지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문맥으로 보면 결혼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또 피가 섞인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가나안 여자의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기생 창녀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가 훌륭한 인물임에 불구하고 창녀의 아들에게 누가 딸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의 생애 가운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한 거죠. 룻도 이방 여자잖아요. 룻을 보면 보아스가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와서 가난한 여자로 와서 유대인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멸시도 받고 때로는 거짓도 당하고 외로웠을 것 같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주 이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가난한 여자다, 모함 여자다 이럴 경우에 배척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생애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한 인물이 딱 등장하는 거죠. 그런 친족이었다, 그런 유력자였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명을 잘 해주죠.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2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기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듯 하고 나오미가 또 그 기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 그가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란 말은 영어에 보면 조금 더 설명이 쉬운데요. 영어에 보면 친족 구속자라고 그랬어요. 구속하다. 따라서 해보세요. 구속자. 우리 예수님이 구속자시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구속자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해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 단어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또 한문을 공부하지 않은 그런 그런 세대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이 처음 예수 믿고 너무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이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고. 외식하지 말라고.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현재 제가 짜장면을 좋아했거든요. 짜장면 먹을 때마다 귀가 들리는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짜장 먹을 때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또 회개시켰습니다. 신학대학 1학년까지도 첫 학기까지도 몰랐어요. 어떤 거냐? 물어보지도 창피하니까 못 물어본 걸. 식당 갈 때마다 회개해요. 하나님 또 회개시켰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두 얼굴을 갖지 마라. 있는 채 하지 말라. 이중인격자로 사지 말라. 이게 외식하란 말인데 모르니까. 저는 교회 나와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렵더라고. 성량, 대속 이런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구속하다라는 말이 떠오르면 경찰관이 떠오르더라고요. 경찰관이 딱 포박격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구속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친족이 어려워서 부득이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또는 어떤 친족 자녀가 어려워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시장에서 쓰는 언어들이죠.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그것도 유력자가, 부자가 찾아가서 대신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종을 사서 원주인에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다. 사서 자유케 하다. 회복시켜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야 루시라는 여인이 아주 지금 가난하게 왔는데 엘리멜렉의 땅이 지금 있긴 있지만 이게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야 루시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삭을 주러 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필요한데 보아스가 알고 보니까 친족 가운데서 그는 유력자고 또 자원해서 지금 나오미와 롯의 생애를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한 거죠. 여러분 영화 보시면 뭔가 하나 툭 던져놓고 시작하잖아요. 어떤 게는 소품 하나를 딱 던져놓기도 하고요. 이게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 장 이때서 갑자기 보아스가 딱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루시라는 여인이 대단히 훌륭한 여자죠.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다 망했어요 지금. 남편도 잃고 시어머니 따라한테 가진 건 없고. 그런데 새로 시작해요. 인생을 가끔 새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생의 새로 시작한 점을 전환점, 터닝포인트란 말을 쓰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인생에서 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차 가운데 제일 좋은 차는요 빨리 달리는 차가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브레이크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흔들림이 없이 멈춰줘야 돼요. 빠른 차가 좋은 차가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서 딱 밟으면 딱 멈춰줘야 돼요. 근데 브레이크가 왜 필요하죠? 방향을 바꿀 때 필요한 거예요. 좌회전, 우회전할 때, 속도를 조절할 때 필요한 게 브레이크거든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멈춰서서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죠. 방향을. 뭐 이번 집회가 짧지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올바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하게 가끔은 이런 부흥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안 했으면 잘 몰라요. 하덕규 교수님이 부른 노래 가운데 숲 밖을 나오니 숲이 보인다는 거예요. 숲 안에 있으면 숲이 안 보여요. 자, 제가 미국에 사는데요. 한국을 더 잘 봐요. 왜냐하면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가끔은 밖에서 온 사람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가끔은. 자주는 아니에요.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아요. 1년에 한 번 정도가 딱 좋아요. 한 두 번 정도. 이번에 연습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왔는지. 근데 지금 이 루시란 여인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참 훌륭하죠. 2절을 보세요.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반복도 좋은 거예요. 시작.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근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죠. 시어머니 먹을 게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러 갈 텐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도 한 7, 8년 전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됐어요.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좋은 건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루시란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죠.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란 여인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왔던 거죠. 두 번째는, 시작할 때 두 번째는, 첫째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은혜를 붙잡고 시작해야 돼. 은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 가운데는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죠. 그런 은혜를 은총이란 말로 많이 써요. 은총. 근데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은혜. 그것도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만남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늘 저는 기도해요.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제 어머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들에게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 생각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모든 은혜는 만남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 은혜를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시작했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예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의가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란 것은 자기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하나님 복이 임해야지, 상상할 수 없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시작할 때 작게 시작해야 돼요. 작게. 작게. 이삭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뭐든지 새로 시작할 때 너무 크게 시작하면 안 돼요. 작게 시작해야 돼. 저는 89년에 처음 개척을 해봤어요.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제 아내와 두 딸과 어머니 함께 앉아서 1988년 12월 13일 날 교회를 새로 시작하자고. 왜냐면 그 당시에 분목사였는데, 아니, 이력서를 해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라는 데 없으니까 개척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가족이 시작한 거죠. 그리고 2월 5일 날, 그 다음에 2월 5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월 14일까지 한 명의 신자도 오지 못했어요. 근데 1월 14일 날, 산호세에 있는 한 목사님 동생이 로스앤젤레스에 내려왔어요. 첫 번째 신자가 된 거죠. 작게 시작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책망하시냐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책망하세요. 아니 지금 이삭은 줄 수 있잖아요. 뭔가 작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너무 크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씨앗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항상 작게 그리고 서서히 역사해 가는 거잖아요. 이삭을 주러 갔어요. 이삭은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정했어요. 이삭을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서 이삭을 남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 그렇게 가르치세요. 처음에 작게 시작해라. 이렇게. 네, 루시란 여인이 시작할 때 정말 작게 시작하죠. 빈손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빈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삭은 지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사랑으로 시작해야 돼요. 시어머니는 돕겠다는 거죠. 동기가 분명한 거죠. 내가 뭔가 잣대는 게 아니라 우선 시어머니를 공개하려고 누군가를 잘 되게 하려고 사랑으로 시작한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면 먼저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뭘까를 세워봐야 돼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뭘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봐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하는 게 못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모세에게 물어보죠.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네,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하나님께서 늘 물어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또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이거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못한다고 했을 때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제 부부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교인이 없으니까.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첫 선도하는 거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양정교회도 뭐 교회가 성장하는 건 간단한 거죠. 뭐냐면 한 명이 한 명만 전도하면 부흥할까 안 할까요? 자, 다시 설명해서 못 알아들으신지 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내게 주옵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한 영혼을 주옵소서. 간단해요. 한 영혼만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1년에 한 명씩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보통 한 사람 뒤에는 120명에서 250명이 있어요. 여러분 뒤에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120명에서 250명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투자를 해야죠. 밥도 사드리고 접촉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갖는 거죠. 작게 시작하세요.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복을 주지 않고요.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보면 3절에 보면 롯이 가서 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주우러 갔더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다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갔더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던 거죠. 자, 찾아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복주시기를 원하이다 하니라.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의 눈에 소녀가 들어온 거죠. 이걸 은총이라고 그러죠. 은총이란 말은 누군가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또는 귀임을 얻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에만 들어와도요 인생은 바꿔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눈에 들어온 거죠. 누구냐? 누구의 손이 나니? 6절에 배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있다버려대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그의 말이 나로 배우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 루시라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삭을 주어도요 최선을 다하는 여자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길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낯선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죠. 자, 우리 모든 만남은 처음에는 낯선 만남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만남을 소홀히 여겨요.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을 달라고. 네. 서수관 목사님과 저도 처음 만났을 때는 낯선 만남이죠. 근데 우연이 아니죠. 섭리죠. 왜냐하면 목사님을 창조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중에 만났는데 그때 만나지 않았으면 양정교회는 올 수가 없죠. 내가 오고 싶다고 와요. 불러주니까 오는 거죠. 보면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이번 집회 기간도 이 메시지를 누군가나 반드시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저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내죠. 우연이 없어요. 다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란 여인이 보통이 아니죠. 은혜를 삼아서 나가서 잠시 쉬는 후에는 열심히 이삭을 죽는 거죠. 근데 사실 보아스가 루시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뒤에 보면요. 8절을 보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은혜를 구하러 나갔는데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이삭을 주러 갔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러면서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그를 보호하기 시작하죠. 자, 처음에는 이삭 주우러 갔는데 작은 은혜가 점점 커져요.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비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지금 이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건 은혜예요. 일하다가 물을 마시러 가는 게 아니고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삭 주우러 갔더니 보아스를 만났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보호를 해주죠.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물을 같이 먹도록 도와줘. 그때는 10절에 보니까 놀라워요.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 길에 대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루시 참 겸손해요. 본인이 누군가 알아요. 저 이방 여자입니다. 난 과부입니다. 근데 내게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겸손이라는 게 뭘까? 자기라는 거예요. 네, 자기라는 거죠.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전승에 하면 이 루시라는 여인은 모압 왕의 공주였었다는 거예요. 꽤 괜찮았던 사람이죠. 모압에서는. 그런데 이방에 와서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어떻게 나를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세요. 두 가지인데 여기서 보면 하나는 겸손이고요. 또 하나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 감사가 중요한 거죠. 그때 11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놀라운 얘기를 하죠. 보아스가 그에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소문을 들었다. 너의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는 것. 그러면서 12절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지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심은 걸 반드시 거둬요. 근데 어떤 건요, 내가 심은 자리에서 거두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거둘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심는 걸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열심히 일을 했어요. 몸이 으스러지라고 일을 했어요. 주일 다리면 3시간씩 운전을 해서 아이들 데려왔어요. 아침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 또 데려와서 가르치고 또 데려다 주고. 뭐 청소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제가 열심히 일했던 곳에서 내가 열매를 거둔 게 아니고, 물론 거기서 사랑을 받았지만 나중에 내가 옛날에 심었던 것들을 다 거두게 돼. 그러니까 심은 건 거두는데 내가 심었던 곳에서 거두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시어머니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때 13절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위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룻기장에 보면 룻기장에도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각 남편을 새로 만나서 위로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죠. 1장 9절 한번 보세요. 1장 9절을 보시면 한번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새롭게 결혼해가지고 위로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루시라는 여인은 그게 아니고 지금 베들레헴의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아니 지금 한 남자가 지금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스토리의 실마리가 풀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남편인데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다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자기 위로해 주는 거죠.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직 지금 뭐 새롭게 결혼한 게 아닌데 그래서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참 보아스라는 남자가 멋있지 않아요? 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네. 잘했다고 말하는 게 칭찬이거든요. 네, 잘하지 않았는데 잘했다고 말하면 아첨이에요. 그걸 아부라고 그래요. 네,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면 그것을 칭찬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칭찬과 인정을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죠. 아, 참 몇 시에 끝나면 되나요? 저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한 5분만 더 할까요? 네, 5분만. 네, 저는 시간을 잘 지킵니다. 너무 아쉽긴 해도 좀 더 하고 싶은데. 네, 또 저녁에 나오실 거죠? 네, 오케이. 네. 합창까지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은혜가 점점 커져요. 이게요. 14절을 보세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추해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와, 이건요 최고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지금 식탁에 초대했어요. 이거 뭐냐면 점점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작은을 시작했는데 지금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교제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식탁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너 그러더라고 밤낮 먹는 거냐고. 먹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통이 열려야지 소통이 된대요. 따라서 해보세요. 밥통이 열려야지 소통이 된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일단 먹어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먹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교회는 먹는 곳이에요. 생명의 말씀 양식도 먹고 음식도 보면서 교제해야지 여기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뭘까요? 삶을 나눈 거죠. 삶을 나눈 게 뭐죠?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네. 먹는 것을 나눌 때 대화가 되잖아요. 네, 15절을 보세요.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손님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심지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와, 놀라운 여자죠. 그냥 곡식 주면 자존심 상할까 봐 뿌려서. 참 멋있는 남자잖아요. 그런 남편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사세요. 근데 놀라운 남자긴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를 그렇게 배려하고 자존심까지 꺾이지 않도록. 17절.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나더니 보리가 하늘에 빠지면 되는지라. 18절. 그래서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네? 볶은 곡식이 최고 좋은 데 그걸 나눴어요. 그 시어머니가 그 일에 대해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로 오너라 하니, 루시 누이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하는지라.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오너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냐도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부를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21절, 모압리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하기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손님들에게 가까이 있더라 하더이다 하니,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루시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손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0절, 23절,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손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매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은혜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처음엔 부스러기 은혜죠. 근데 어떻게 커지죠? 잘 들으세요. 결론을 맺겠어요. 작은 은혜를 점점 더 크게 키우는 것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작은 거지만. 또 하나는 겸손해야 돼요. 또 하나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요. 혼자 먹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나눴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에 순종할 때 은혜가 커졌어요. 겸손과 순종이라는 게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겸손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에게 임했던 거거든요. 네. 끝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 그렇지 않아도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 늘 기도할 때마다 따라서 하세요.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이게 생애 놀라운 전기를 마련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이 보아스의 거룩한 만남이 인생의 생애를 역전시켜버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편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루시라는 여인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